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각종 사무 기자재가 다 구비되어 있고 사무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 그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공인회계사가 없다면 그 사무실을 공인회계사 사무실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격증을 걸어놔야 그나마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흉내를 낼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이처럼 장의자도 잘 마련해 놓고, 그리고 모든 교구를 빠짐없이 다 마련해 놓고,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남녀전도회까지 다 조직을 해 놓아도, 말씀사역자인 목사가 없다면, 과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벨직 신조 제30조 교회 행정에 관하여라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교회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자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된다. 패스터 앤 미니스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진행하는 이 목사가 없이는 아무리 겉모양의 교회처럼 보여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 30조를 잘 보시면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참교회, true churc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목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싹구목자가 있는데 참교회가 될수 있겠나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오늘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다 보니 이전보다도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를 나눌 때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라고 나누지 않고 참교회, 거짓 교회라고 나누었습니다. 목회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더 순수한 교회, 더 순수한 목사, 덜 순수한 목사로 나눌 수 없고 우리 주님은 참목사, 거짓 목사로만 나눕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신명기 1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과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끝까지 고집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말은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 목사입니다. 제 부친이 고신교단에 속한 장로님이에요. 고신교단은 비교적 시찰회나 노회가 저희 교단보다 좀 활발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로 수련회 이런 거 아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교회 문제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만나 뵀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목사를 찾아오기가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딱한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장경재 목사님이에요. 화성교회. 제가 어릴 때 화성교회를 다니다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합신교단의 3대 이념,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5년 이야기 개강 심령 수련회 설교도 사실은 이세 가지 합심 이념을 염두에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합심 교단은 이 3대 이념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교단이죠. 만약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이념이 교단 정치나 교회 가운데 구현되지 않는다면 저는 확신컨대 합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단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이 지금까지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도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는 이 세 가지 이념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노회를 이루는 일에, 교단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 일에 그래도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조국 교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단이긴 하지만 후원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념을 가치로 여기는 합동신학대학원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바른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짓 목사, 싹꾼 목사 되기 위해서 합신 들어온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합신교단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당한 분도 계시고 불건전한 신학사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므로 노회에서 제명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개혁신보에는 합신 졸업생 중에 학위를 받은 어떤 목사님이 책 한 권을 펴내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개혁신보 지나간 것을 살펴보니까 지난달 개혁신보에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해서 노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 목사님이 쓴 이 내용은 백해무익한 책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 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개혁신보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바른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왜 다락방으로 넘어갑니까? 믿는 행위는 믿음의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립되지 않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와야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과 신학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신앙을 위한 학문이요. 신앙은 신학의 기초 위에서 형성이 됩니다. 신앙 곧 믿음의 행위는 신학 곧 믿음의 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믿는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현대복음주의권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했다가 채플 시간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복음주의권에 속한 분들은 대개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고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는 본인이 아는 바를 행동에 옮기는데 더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배운 것은 많은데 행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겠지만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일을 터부시하고 열심과 열정만을 강조하는 것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는건데 이런 분들은 필시 신비주의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열심 없는 이단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끌어오르는 열심을 다 가졌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형성된 신학이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다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고집이지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은 불가침의 성읍이라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신학이 이런 오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처럼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이 건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신앙도 잘못되고 맙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근저에 이 잘못된 신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학이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인가 합신해서 브로시어가 와서 읽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를 단 내용을 읽었습니다. 바른 신학이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여러분들 피 속에 칼빈주의 신학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합신을 다니는 동안 이 개혁주의 신학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받지 않고 이 시대 문맥 안에서 생성된 신학을 따라서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 목사가 됩니다. 개강 심령수련회 첫날 제가 서론 이렇게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선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586년까지 그 이후까지 40년 넘게 예언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기에 앞서서 오랜 기간 동안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자꾸 찌르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처음에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명에 충실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물론 전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일 그리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지적하는 메신저가 고난당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고향 아나도 사람에서 살해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성전 치안 책임자였던 바수울에 의해서 맞기도 하고 착고에 매이기도 했지요. 나중에는 친바벨론주의자 매국노라고 매도를 당하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선자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가침의 성읍이라 어떤 원수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안심해도 좋다고 평안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확신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요.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멸절당하는 이런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역사는 그들의 기대대로만 되지 않았지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서 에워싸이게 되고 2년에 걸친 이 포위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고 시디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허기에서 허기심에 허기가 져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아이들은 기아에 허덕이다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지요. 악인들은 함정을 파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해를 도모하고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이 오히려 큰 부자가 되는 오늘날의 형국과 비슷한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은 고아와 빈민, 나그네와 같은 약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될 공직자들은 판결을 굽게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때로 재판국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재판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재판꾼들 일일이 만나서 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볼 때는 질 것 같은 재판도 이기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국교의 현실이에요.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 동서도 목사고 제 매제도 목사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 다 장로 권사요. 저희 부모님 다 장로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 생리를 좀 압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은 환란의 원인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는 당시 선지자들이 분명히 죄를 밝혀주지 못했고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 일삼게 되므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맨날 놀고 먹기만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냐 같은 사람 아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열심히 없었나요? 아니죠. 하늘과 땅, 육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자신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게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의 방향보다, 열심의 강도보다 열심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었는데 왜 망했느냐? 바른 신학,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한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열심이 있느냐, 성실하냐 하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형식은 예언 전달자 형식이에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전할 때 예언 전달자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똑같은 형식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도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사역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교회가 제시한 목표에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수단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드러내는데 최종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회사에게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설교가 자신의 목회사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에 수종들지 않고 성장 목표에 설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활력 있게 전했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될 수 있냐, 그것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야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딱 꺾으면서 그러면서 상징적 행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다이나믹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역동감 있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청중들의 그 열정이 막 이끌어오르도록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 딜리버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될 수 없어요. 꿈과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긴 하지만 참 선지자도 꿈을 꾸지만요, 거짓 선지자도 꿈을 꿉니다. 걔도 꿈을 꿔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했어요. 다 꿈을 꿨다 그래요. 다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거짓 선지자는 개 꿈을 꾼 것입니다. 오늘날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과 각종 이단 교주들 중에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목사님들 중에 은연중에 슬쩍슬쩍 자신의 그 유별난 어떤 경험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느 날 내가 깊이 잠을 자는데 무슨 신비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을 행하는 것, 기사를 행하는 것은 과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사니까 후서 2장 9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린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기는 그냥 네가 그냥 멋대로 살도록 그냥 뭐 너희들 그냥 내가 그냥 내버려 둘게. 물론 그런 유기도 있으나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적극적 유기가 있어요. 따라서 이적과 기사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겠죠. 나는 너와 어떤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타난 바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똑같이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70명의 전도대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귀신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근데 너무 그거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적적 믿음은 다 배우셨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하는 참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자가 대통령이 된 게 문제인가요?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단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목사, 이런 거짓 선자들을 좋아해요. 성경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도 무지해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해요. 이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힘주심과 복주심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죄를 지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느냐가 바벨론에 옮겨갔던 성전기구가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고통을 쾌감으로 느끼는 사디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찔러서 피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할 수만 있으면, 70년 너무 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2년 아니라 6개월 안에 돌아오면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문제 삼은 것은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들의 평안만을 말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지적할 죄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빈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레미야 당시에 이 죄는 총체적인 죄였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 이르기까지, 세속 지도자들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그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분위기를 지금 차리지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조국교회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들이 소위 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메시지 물론 전해야 되죠. 그러나 치료는 도려내야 될 부분을 먼저 도려내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먼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허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현재 교인들의 삶이 어렵고 척박함으로 죄를 지적하는 일이 참 목회자인 우리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저 역시도 그 죄로부터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도 암에 걸렸으니까 당신도 암에 걸려서 죽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암 걸렸으니까 우리 똑같이 빨리 죽자,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된 목사예요? 나는 비록 그렇지만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그게 그래도 제대로 된 목사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양심을 깨우지 않고 그냥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라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명목상의 신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저는 세례문답을 할 때마다 자기 절망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영을 쫓은 신자의 삶의 내용을 고백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절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달콤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저 call to the altar 제단으로 나아가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면 믿음과 회개를 요구할 이유도,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용서받아야 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절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재치 있는 유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설교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굳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크랜머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마귀는 강당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당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파수꾼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를 좋은 강연장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첫 번째 의도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일들을 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죠. 오늘날 복음 전도의 명백한 결함 중에 가장 큰 결함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참 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말하지 않아 그냥 다른 일들은 평상대로 하고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항목만 넣어놓으면 그냥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의 온 삶 전체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이 이 기독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이 없고 그래서 조국교회 교인들 안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신병원 보내잖아요. 누구 책임인지 아십니까? 목사 책임입니다. 제 피크는 청교도들이 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충고는 자기의 특별한 죄악들의 죄성을 직시하지도 않고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참으로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에 대해 근심하기를 중지하고 당장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라고 잘 지적했습니다. 죄악에 대한 미련을 끊기도 전에 예수를 신뢰하라 충고하는 것은 죄인들을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소망으로 인도함으로 결국 거짓 회심사를 양산하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거짓 목사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가 참 신자였다면 거짓 목사 됐겠습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 문제는 거짓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짓 신자가 많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 자신이 그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지으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과 똑같은 어떤 생각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을 행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주지 못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편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나 정도 같은 사람도 그냥 뭐 괜찮지 않느냐 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윌리엄 거너리는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진실한 비판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잠자고 있는 자신의 양심이 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엄청나서. 저는 때로 저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전도사님이 청년을 건드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물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날카롭게 죄만 지적하면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처녀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을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민망해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 죄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사실을 죄책감과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잘 다루었습니다. 사람은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비판받는 내용을 개선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비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눈에 딱 볼 때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먼저 물어야 되고 둘째는 나는 그에게 비판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이미 그에게 전달했는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비판할 최소한의 자격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순서는 먼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죄의 뿌리를 뽑고 이 죄인들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조나 에드워드처럼 그렇게 말해서 성도들이 기둥을 붙들고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정도의 설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교훈과 책망의 요소와 함께 소망과 위로 요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책망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교정해야 되죠.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또 레슨을 또 해야 되죠.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몰찬 사람, 죄만 지적하는 사람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만 일삼아서는 안 되고 참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 후배 여러분, 사랑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이 있는 중에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미천한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무엇하러 부르겠습니까? 요즘 살기 힘드니까 그저 교회를 그래도 조그맣게 세워놓으면 물리적으로 큰 힘 쓰지 않고 밥벌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 심각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메시지를 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와 회개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회개를 강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믿음을 강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낙심해버려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라도 이런 나 같은 자를 안으시고 이런 나 같은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더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균형을 갖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균형을 갖추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제 설교를 통해서 제 성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의사가 고름도 잘 짜내고 암도 잘 수술해내는데 만약에 제대로 봉하지 못하면 그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되고 말아요. 영혼의 의사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리와 말씀으로 가득 찬 이성에 비해서 열매는 매우 적고 그 열매도 다 말라 비틀어진 열매예요. 개혁교회들 가보세요. 왜 이렇게 메마른지, 왜 이렇게 정이 없는지.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 아시죠? 따뜻한 개혁주의를 외치잖아요. 워낙 차가우니까, 아니 따뜻한 개혁주의가 어디 있으며 엄밀한 개혁주의가 어디 있나요? 이런 상태, 아무런 열매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단 안에 개혁주의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그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날카롭게 파고하는 그런 기질이 있으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좀 이렇게 붙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놔주질 않으니까. 환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강도는 두려워하지만 칼을 들고 서 있는 의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강도입니까? 칼을 들고 있는 의사입니까? 참선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 그리고 그 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목회해야, 그래야 참신자가 되는 거, 참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자인가 거짓 선자인가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한 사람은요, 자기 젊음을 다 바쳐요. 아니,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참 진리요, 참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신에 50% 이상 조금 넘게 후원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내용을 그들의 그래도 그들에게 맛보아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다 무너져요. 이런 면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성실함과 열심으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병도 고친다 그러죠.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낳는 경우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화성교회 있을 때 그 한 권사님이 간경화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병원에서 내보냈어요. 근데 2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저 한 경우 봤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것, 거짓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나요? 15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왜 거짓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2절에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듣고 본 게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는 당시 영적 상황에 맞지 않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와는 다르게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 굴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포도원도 짓고 집도 짓고 오랫동안 포로생활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이거는 옳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혼자 그 틀렸다라기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렇죠. 개혁주의자는 어떤 자인지 아세요? 그런 부담을 잘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맞다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개혁주의자예요. 실컷 신학은 이야기해놓고 그 신학의 내용이 펼쳐지는 노회나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할 때는 결정적 순간에 인간적인 처세술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하고 삶과 관계 맨다면 그게 무슨 개혁주의자입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회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365일 항상 강단에다가 친구를 펴놓고 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씩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신방도 리차드 백스터처럼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서재로 불러서 신방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서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년으로 한 번은 제가 가고 한 번은 서재로 부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아주 깊게 그야말로 마음 심자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즉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에 전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흔히 선지동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교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은 더 이상 꿈을 꾸는 방법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와 심판을 선고했던 것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대개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분량은 그 시대 상황에 국한되어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시대인지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심판을 선고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신명기 법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의 예언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징계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은 직접 변화산의 경험을 내가 친히 본 자라. 직접 이는 내 사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했지요.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예언서입니다. 다른 신비한 계시나 환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무슨 책을 읽다가 아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19장에 나타나요. 요즘 목사들 참 바쁘지요? 교인들의 요구와 사회 요구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 목회 행정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시간이 적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일 만들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무슨 행정갑니까? 무슨 목회자가 기획실장을 합니까? 무슨 기획실이 필요합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행정 목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휘둘리다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신학이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목회해서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구제에 빠진 일로 섭섭한 일이 발생하자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웠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왜 집사를 세웠느냐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회가 교회 초석이 된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집사조차 말씀 사역과 무관하지 않았으면 스데반의 설교와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대충 학점이나 따려고 하고 그저 강도사 고시 그냥 억지로 패스하고 라이센스 따면 여러분들의 목회를 한번 펴보리라 펴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 제대로 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회자가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적 역량만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생, 칭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신학적 주제를 가르칠 때 그 주제를 가르치는 목사가 한 번도 그 내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탄식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 영혼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건조한 신학적 이론은 말할 수 있어요. 뭐 조지신학 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저 지식 정보 습득하듯이 습득해가지고 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이고 뭐 성화는 무엇이고 이중은혜고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이 설교자로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서 설교한 그 설교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설교한 그 설교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어떤 진리의 국면이 가진 그 영적인 의미를 맛보아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는 이 진심으로 말하기 전에는 그 진리를 아는 바른 지식에 도달했다고 상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땔감이 있어도 불이 붙어야 빛을 냅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전달되는 교리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요, 공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리 유행하잖아요? 교리 전하면 뭐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때 네덜란드에서는 이른바 개혁교회가 국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이후에 모든 목사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치겠다고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를 가보면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아무리 신앙 고백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거룩한 행실로 치장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지성만 강조하면 결국 믿으라고 하는 이 요청에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 인식하는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양산해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적인 내용을 잘 준비해도 경건한 열정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할 때 막 소리 지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열정 연극하지 마세요.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들로 인해서 회중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신학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청교도들은 신학을 목적에 이르는 방편으로 봤습니다. 신학을. 신학함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성화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다루는 교리라고 말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엄격한 구분을 비판했고 신약의 실용성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굳은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조심하라고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목회자는 진리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분별력 아울러 자신이 믿는 바 진리의 말씀에 헌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목회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 일반 성도들도 이런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 오셨는데 개혁주의 교리가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전 목사님의 가슴을 붙들고 왜 저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다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는 경우 은퇴할 때 은퇴 자금 가지고 당회원과 줄다리기 하다가 온 교인들을 낙심시키는 목사들, 죄송하지만 저희 교단 안에 있습니다. 다 선배님들이.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처럼 유리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민망히 여기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퇴하십시오. 목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냉정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신자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신 교단 졸업생 중에 강도사 고시까지 패스하고 한 교회에서 단임 목회자로 불러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 엘리베이터 회사에 지금 취직해서 다니는 한 강도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성도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하는지요. 저희 어머님은 부족하지만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형편이 없어서 제 MP3 설교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으세요. 이 시대에 정말 참 목사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참 목자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에스겔서 2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5절에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실 때 먼저 참된 목회자를 주십니다. 루터를 주시고 칼빈을 주시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주시고 스펄전과 조지 휘필드와 조기철 목사님과 박인성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목사가 지식과 명철로 인도합니다. 오늘날에 바로 이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합신이 문 닫아도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이익입니다. 정말 그래요. 뭐 재정 유지 때문에 학생 불러 모으고 그런 데가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신학교를 그냥 허물어뜨리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합신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일을 부족한 자에게 맡기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이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심령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사,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학의 원리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귀한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이 나가서 죽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합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